20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그러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20장에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며 열심으로 그를 쫓아다녔으며 그의 말씀에 얼마나 심취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만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바로 이 사건을 놓고 마리아가 뜻밖에도 예수님이 죽었더라면 더 기뻐했을 뻔했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기 마리아가 기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시체로 그냥 누워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여기 새벽 일찍부터 뛰어와 열심과 진심을 갖고 주를 찾으며 울며 안타까워한 것은 하나도 그런 의미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 못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진전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지적하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추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13절과 15절에 천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에 공통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3절에 천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마리아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걸 몰라서 물었을 리도 없고 그 질문과 답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아도 이 질문은 왜 우는가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수사학적인 문제죠. Why don't you? 라고 시작하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Why don't you sit down? 그러면 앉으시죠? 그런 뜻이. 왜 안 앉으십니까? 뭐 뚫으셔?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이 방언쯤은 알아들으실 줄로 믿고 예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Why don't you라는 것은 결단코 의문문이 아닙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의문문입니다만 그 의문문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자요 왜 우느냐 하는 것이 왜 우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혹은 그 이상의 적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강하게 반어법을 쓴 셈일 겁니다. 이런 걸 뻔한 것을 질문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rhetorical question이라 그럽니다.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국말로 뭐라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이 말이야말로 사실은 기독교가 들은 얘기 중에서 최고의 복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나 모릅니다. 무슨 영화 산업이 암만 발달해도 이런 장면은 아마 못 만들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뭐와 대조가 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과 몹시 비교가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그래서 몇 년, 꽤 오래 전입니다만은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독일의 그 문학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아담, 너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이 그 제목이었던 유명한 작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식의 지금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은 떨 수밖에 없었고, 사망이 없었던 곳에 사망을 불러들이는 이를 초래한 후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망과 절망이 당연시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고 쫓아다니던 주님께서도 죽어 무덤에 묻혀있고, 찾아온 데가 무덤입니다. 일단 그거를 장사 지낸 걸 보았고, 이제 그 무덤에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에 또 손질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놀라운 질문이 됩니까? 왜 우느냐? 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옛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덴 동산과 이 동산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거기는 언제나 모든 것이 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거기는 상하거나 해하는 거나 죽음이나 눈물이나 절망이 없었던 장소였다면, 여기는 가장 절망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독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두 질문 속에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는 그 함축된 복음의 내용들과 그 진술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주장을 이것을 하지요. 우리가 덕을 쌓거나 선을 쌓거나 실력을 쌓아서 그 결과로 어떤 생명과 영원과 내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얘기로 복음의 핵심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꼴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합격점을 받지 못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언제나 성경의 주장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으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언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까?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되 그는 주를 사랑하였을 진정 제대로 믿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어떤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위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 혹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만 박의 정신에 입각한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여기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현 수준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고 못 얻게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여러분 심령을 이끌어 이 자리에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이 먼저 성경 말씀을 따라 인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십시오.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린 다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마음이 있고 하는 것으로 이 말들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슬픈 자, 가난한 자랑 다름 아닌 지금 마리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것은 왜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지함과 일맥상통합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 가난하다는 얘기지,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무지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와서 울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이죠. 그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아무리 존경하던 자도 사망 앞에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보는 권세들보다 더 큰 권세나 더 큰 간섭하는 이 힘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슬픈 자입니다. 그의 최소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시체를 돌려다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시체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사망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라고 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나와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뭘 됩니까? 뭐 없지요. 뭐 다른 문제에서 뭐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정도 아니죠. 상당히 많이 조금 엉망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불신자와 가장 다른 것, 타협할 수 없는 것, 시험받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떳떳하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아직도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다는 건 참 근데 불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밖에 안 해준대요. 결혼식하고 장례식만 해준대요. 그렇게밖에 힘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에 가면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독교가 무엇을 해주는 종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급을, 건강을,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과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전 생애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과 악이 궁극적인 권세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신앙 없음에 대하여 좌절합니다. 주를 제대로 믿지 못하며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만큼 살지 못하는 데 대하여 좌절합니다. 여기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결국 사망이라는 데 우리를 집어던지는 악한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와 복주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을 씻긴다는 의미입니다. 울 것을 없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성적이 좋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써도 비를 안 맞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과 영원한 것들이 죄악으로 끌던 나의 마음들을 점점 이겨가고 우리를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오면 믿어올수록 여러분 마음에 경험하는 것, 가장 놀라운 것 하나,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히려 좌절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시게 하여 오셨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좌절이 끝이 아니며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이 꼭 승리고 행복이고 영원일 수밖에 없는 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죄 지은 대로 끝나는 사망으로 끝내지 않고 생명으로 끝내도록 사망을 끝이 아닌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한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겁니다. 더더욱 이것을 확실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둘을 붙여서 질문했던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거기 누구라는 그 대목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 기억해 보실 성경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주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부활이고 생명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재밌는 점은 내가 어떤 돌을 깨우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를 믿는 것으로 언제나 조건이 제시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그는 사는 겁니다. 이 얘기 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내가 쌓는 무엇,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 것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일 모레 대학 입학시험을 봐야겠는데 그 학교 교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 봐주마 라고 얘기한 꼴인 겁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렇죠? 애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되고 애들도 좋고 어른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에 관한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놀랍고 신비한 측면입니다. 우리의 좌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자람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입니다. 주를 믿으십시오. 성경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팔복에도 첫 번째 복을 누가 받도록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는 가난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붙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가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내가 약하면 오는데 내가 강하다 그러면 도와주러 안 오면 약한 쪽이 낫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비로운 측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그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날이면 그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를 채우겠습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게 낫죠.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마리아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마리아야 하자 알아듣고 라보니오 하는 대답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복음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실 것이며를 모든 기적과 모든 아주 자세한 말씀으로 설명을 해서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제자들도 지금 이 여인들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신 일을 이제 개인개인에게 적용하시며 개인개인을 이 안에 부활시키며 깨우치는 작업을 하신다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돌이키시듯이 마리아를 깨우치시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봅니다. 10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봅시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많이 그냥 대량 생산해 놓은 중에서 하나씩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만드셨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으로 한 번만 더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세상 역사의 하나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조건을 완비하시고 하나하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절이 울려 퍼지는 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안에 여러분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실 날이 조만간 다 올 겁니다. 이미 경험한 분이 대부분이시겠습니다만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을 더 확실히 알아 여러분이 영원을 준비하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지극한 인도와 간섭 속에 있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날들이 앞날에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이해식을 행하고 이렇게 모이고 우리의 부족과 절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서서 도망가지 않기로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이야 끊임없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포기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되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하시며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귀히 여기실 줄 아는 믿음에 서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있는 것과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하여 오늘 나의 무지와 무력과 절망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혹 우리의 모자란 것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이 띄면은 그것을 발견하는 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할지언정 그것으로 주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외면하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의 날까지 주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진심을 주 앞에서 충성하리라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과 피로 값주고 사신 열심 앞에 그 생명을 맡기며 신앙 위에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